주인 이홍석. 아이가 힘겹게 뒤집기를 시작하면서 이 철없는 세상을 용서하기로 했다. 마흔 넘어 찾아온 아이가 외로 자기 시작하면서 이 외로운 세상을 용서하기로 했다. 바람에 뒤집히는 감잎 한 장, 엉덩이를 치켜들고 전진하는 애벌레 한 마리도 여기 이 세상의 어여쁜 주인이시다. 힘겹고 외로워도 가야 하는 세상이 저기에 있다.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 네, 마흔 넘어 찾아온 아이군요. 세상의 주인인 아이의 몸짓 하나하나에 감동받는 아빠를 만나서일까요? 시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시콘서트 DJ 정혜리입니다. EBS FM 정혜리 시콘서트 6월 8일 금요일 첫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이태훈 박봉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온전히 세워주는 힘이 분명 있죠. 그게 어떤 건가요? 저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정말 시인처럼 아주 많은 분들 가족에게서 특히 딸내미에게서 힘을 많이 저는 얻습니다. 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연약하죠? 태어날 때 그 모습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살아갈 힘을 내고 또 오늘을 견뎌내고 있는 거겠죠. 살아가는 이야기와 공감이 있는 EBS FM 정혜리의 시콘서트는 오늘도 12시까지 이어집니다. 시콘서트 홈페이지는요. 검색창에 시콘서트 입력하면 쉽게 오실 수 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송 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앱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EBS 반디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EBS 홈페이지에서 그 반디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PC 버전 역시 편안하게 문자 참여 가능하죠. 또 카카오톡은 EBS하고 플러스 친구 맺으시면은 간편하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퀴즈. 오늘은 사투리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하고 충청도에서는 벌거지라고 하고요. 경상도하고 강원도에서는 벌게이, 제주도에서는 벌행이 혹은 배랭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레, 2번 벌써,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정답은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신 우리 임언성님. 아유, 그러시구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이럴 때 내가 청한 곡이 나오면은 꽤 많이 위로가 되겠지요. 원성님 힘내십시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잭스키스입니다. 아프지 마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일까요? 오늘 시를 위한 시에서는요. 용혜원 시인이 추천한 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용 시인께서는 이수인 시인의 시 지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수인 시인은 용 시인의 아내시잖아요. 시코스 청취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시들이 있지만 저는 제 아내의 시를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시라고 생각돼서요. 그리고 노래는 임재범의 비상을 신청합니다. 무지, 많이, 몽땅, 항상 언제나 건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시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선합니다. 오늘은 용혜원 시인이 추천해 주신 이수인 시인의 시 지금 그리고 임재범의 비상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수인 지금 삶이 힘든 사람은 평생 겪어내야 할 삶의 무게를 열심히 덜어내는 중이고 지금까지의 삶이 평탄했다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가 남았다는 것이니 삶이 평안할 때 항상 감사하며 살자. 이수인 시인의 시 지금 낭독후에 임재범이 부른 비상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에 감사하는 마음, 네, 힘든 순간을 사는 분들, 또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이라는 생각이죠. 지금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겠죠. 좋은 시 추천해 주신 용혜원 시인님, 네, 반가웠고요. 또 고맙습니다. 정일의 시 콘서트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벌거지, 경상도와 강원도에서는 벌게이, 제주도에서는 벌행이 혹은 배랭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벌레, 2번 벌써.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답이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일의 시 콘서트 EBS FM입니다.
다만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다시 기부를 때 가만히 귓가에 들려오는 그 따뜻한 화다
시 콘서트 그곳 그리고 시 시인들이 살고 있고 시의 무대가 된 곳, 태어나고 자란 곳, 시녀를 앓듯 사랑을 아르며 들떠 지내던 곳, 또 아침이면 가방을 들고 걷던 평범한 일상 속의 그곳, 시인들의 삶의 장소를 시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시간, 그곳 그리고 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서울예술대학 문예학부의 송종원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너의 첫 시간을 했어요.
네, 네.
그 어떠셨어요? 윤동주와 이제 그 뭐 신촌?
네.
일대 네. 연희동 이쪽을 봤잖아요. 네. 네.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훅 떠나야 될 텐데.
네. 지난주에 윤동주 시인의 부암동과 신촌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집에 가다가 네. 네, 서울에 나갈 길이 있었는데 부암동을 지나면서 네. 아, 다시 한번 그 윤동주 시인의 언덕 떠올리기도 했고요.
네. 혹시 뚜르기네프의 언덕을.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그 시를 네. 떠올리면서 네. 왠지 그곳의 풍경이 지금과 달리 아주 그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허름했던 어떤 판잣집 같은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아이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쑥 굉장히 낯선 표현이 있었어요. 서울에 나갔다가 이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일산에 살아서 서울에 나갈 때는 서울에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짜 몇십 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네.
굉장히 먼 곳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까지 이어지는 큰 강인데요. 네,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떤 그분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섬진강 하면 떠올려지는 시인이 한명 있죠.
네.
네. 요즘 너무 자본 같은 것에 아이들까지도 이제 좀 예민해져서 꿈이 뭐냐 하면 뭐 건물주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창조주의 건물주라니
네.
이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섬진강의 주인은 이분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가서 대화 제가 한 2주 전에 이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직접. 예.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섬진강의 주인이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주인이 섬진강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오늘 제가 만날 분은 김용택 시인입니다. 네.
네,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이 그것 그리고 시가 되겠네요. 예. 네. 사실은 그 섬진강 하면 강이 어땠어요? 보시고 많이 못
아,
본 사람이 사실 더 많거든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우선 섬진강에 가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섬진강의 바람이 강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보 같다.
아이들
예,
감싸주는 강보
예, 예, 예.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포근해서 포근한 바람이라는 것을 문자로는 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껴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만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네.
저 아이가 8월쯤에 태어나는데 아이가 걸을 때쯤 되면 그 강보 같은 바람을 한 번쯤 경험해 주러 섬진강에 한번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어쩌면 그래서 그 강보 같은 바람을 통해서 김용택 시인이 우리에게 많은 섬진강을 전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렇게 내가 막 퍼내고 뭔가 끌어내서 날르기만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살포시 안아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건
맞아요.
또 뭔가를 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내 살을 좀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표현이 좋은데요, 선생님. 네. 강보같이 쌓아주는 것 때문에 내 속내도 보여주고, 예,
예.
그런 느낌이 되게 시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네. 자, 섬진강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섬진강은 어떤 장소인지요? 섬진강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방송 소감도 좋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섬진강에서 만날 김용택 시인의 첫 번째 시는 어떤 시일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래한 생각이라는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시집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 실린 오래한 생각이라는 시를 낭독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래한 생각 송정은 교수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오래한 생각 김용택 어느 날이었다 산 아래 물가에 앉아 생각하였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있겠지만 산같이 온순하고 물같이 선하고 바람같이 쉬운 시를 쓰고 싶다고 사랑의 아픔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의 괴로움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오래 하였다
김용택 시인의 시 오래한 생각, 오늘 그곳 그리고 시로 김용택의 성진강 주제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정원 교수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오래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무엇인가 나를 끌고 가는 무엇인가가 결국 그 오래한 생각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 시를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어떤 꿈을 오래 꾸면 그 꿈을 꿈을 꾸는 사람이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떤 장소에 오래 살게 되면 그 장소를 또 사람이 닮아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과 자신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손택수 씨한테 들은 네네. 얘기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집 앞에 마당을 이렇게 낫을 이렇게 콕콕 찍고 있으니까 할머니께서 혼을 내셨대요. 그래서 너 땅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낫 같은 거로 찍지 마라.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네. 자기가 돌아갈 그 땅이 자기 몸처럼 여겼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겠구나.
네, 네. 그래서 할머님은 뜨거운 물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 그 할머니의 말이 정말 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김용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섬진강에서 한 3, 40m 앞에 그 집에 사세요.
네, 네.
태어난 곳에 사시는데 늘 섬진강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가기도 하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시절에는 섬진강을 따라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곳이 그분에게는 거울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빛에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같은 것들도 같이 보는 어떤 투명한 거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히 어떤 한 장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쩜 이것도 참 복이구나.
네.
물론 그가 선택한 복입니다.
네.
거길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쪽으로 갔고 그분 선생님은 또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캐내어서 우리한테 또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까지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을
맞아요.
만큼.
네.
그 섬진강 하면 우리는 김용택 시인이 바로 떠오르고 김용택 시인 하면 우리는 또 섬진강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네.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퇴직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주변 동네 분들하고 같이 글도 쓰기도 하시고 제가 내려갔을 때는 또 우연히 노영심 씨가 내려와서 음악회를 열어서 같이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아, 오늘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리고 잠시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뭉게구름. 해바라기의 뭉게구름 들으셨습니다. EBS FM 정혜리 시 콘서트 듣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는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을 시와 함께 거닐고 있어요. 저도 시 한 편 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 그늘 속에 산 벚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김용택 시인의 시 사람들은 왜 모를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사실. 네.
아니 그 어쩌면 알아요. 네.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더 그걸 크게 하고 무시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는 네.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네. 들기도 해요.
맞아요. 모르는 척하는 것들도 많죠. 네. 괜히 알게 되면.
괜히 건드리면 이게 나한테 또 상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내가 버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르는 척.
상처가 덧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 섬진강에 깃들어 살면서 시인이 좀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꼭 뭐 섬진강이 아니더라도 시인들은 좀 외롭고 고독한 어떤 감정 상태에 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도현 시인이 백석의 시 구절을 빌려서 시집 제목으로 삼기도 했죠.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모든 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공통의 어떤 감정 상태 같은 게 아닐까. 약간은 외롭고 그렇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뭔가 이렇게 먼 세상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쓸쓸한 그런 어떤 감정은 많은 시인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물론 기쁨도 훨씬 배가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왜 은연중에 시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위로받는 게 많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독 같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즐겁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하나로 뭐 크게 확대돼서 극대화시키는 그 다 그 시의 힘인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조금 더 그 내가 힘들 때 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시에서 갖고 싶은 게 좀 그림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약간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 마음들을 네, 시인들이 네. 이렇게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한데 좀 그걸 덮어놓고 살아야 일생생활이 좀 편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수월해지고 한데 근데 속으로는 다 그 조금씩 외로움의 어떤 정서와 고독의 정서 같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혹시 섬진강에 가셨을 적에 그 외로움은 전혀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 강해주는 외로움, 어떤 강은 그게 확 오는 강들이 있잖아요. 어땠어요?
저는 외로움보다 이제 그 앞에 강.
포근함이?
포근한 바람도 있었고요. 네. 강 앞에 산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산 속에 버려진 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군가 읽었을 밭들이 그냥 밭에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약간 쓸쓸함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고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 먼 곳에 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인가 원래 있었던 모습이 아닌 그 무엇인가 변해가는 것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맞아요.
이렇게 좋게 변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를테면 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조차도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네.
아, 왜 그렇게 됐을까.
아,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너무 더 왜 모를까 이것보다 더 시적인 느낌도 있네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 그리고 시 오늘은 김용택의 섬진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니 캐시가 부릅니다. In My Life 들으시고요. 또 계속 이어갈게요. EBS FM 정혜리 시 콘서트 금요일 코너 그곳 그리고 시 오늘은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송정원 교수와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택 시인이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하게 된 건 그곳에 살아서가 일단 뭐 가장 큰 거이긴 하겠지만 또 섬진강과 관련된 시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연작 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30편 넘게 그 섬진강이란 제목을 단 시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예술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써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술가는 평생에 걸쳐 한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는데 섬진강 연작은 김용택 선생님에게 특별한 그런 어떤 애착이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섬진강 주변에 다양한 삶들이 변화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해가는 모든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받으면서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예, 어차피 그 주변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는 것들을 또 시인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네.
예, 예.
제가 섬진강에 내려갔을 때 선생님한테 섬진강에 살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대답이 의외로 나는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보셨어요? 했더니 뭐 포근한 바람과 뭐 이런 유려한 어떤 경관과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섬진강 주변의 삶들이 점점 약간은 망가져가고 황폐해져가는 것을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 말을 더 붙이시진 않았지만 내가 본 그것들을 나는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록해야 그게 시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네네. 네. 보고 들은 자의 역할.
예. 증언하는 사람의 역할 같은 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니까요.
네네. 네. 또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도 그 후로도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 시인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도 섬진강 강가에 시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우리 집 앞에 흐르는 저 강물은 사실은 저 윗동네 정읍 쪽에 사는 박성우 시인의 동네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 강 우리 앞을 지나서 밑동네 저 이시영 시인이 하동이라는 시집을 예. 쓰셨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주위에 옹기종기 있는 집들뿐만이 아니라 옹기종기 모여앉는 시인의 삶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전부 네. 강으로 가야 되겠네. 시 쓰려면. 아, 이 한강 옆에서도 분명히 시는 나오니까요.
한강을 제목으로 단 시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한강도 정말 버라이어티하잖아요. 언젠가는 네. 한강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곳 그리고 시 두 번째 시간 섬진강과 김용택 시인의 시를 만났어요. 그 사실 매 앞에는 섬진강만이 아니고 시인의 고뇌를 좀 볼 수 있는 섬진강 이야기가 오늘 깊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약간 이렇게 터치가 됐다는 것에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시를 한 편을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시를 읽어주실까요?
섬진강 연작 중에 30번째 시가 있어요. 부제가 1970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인데요. 네. 아마도 1970년에 어떤 것을 떠올리면서 쓰신 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송종원 교수님의 낭독으로 김용택 시인의 시 섬진강 1970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로이킴의 서울 이곳까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도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섬진강 30, 1970, 김용택. 공장 담벼락 응달 밑 눈이 다 녹았다. 동무들이 새로 불어났다. 양지 쪽 시멘트 벽에 기대 서서 해바라기를 한다. 자기 동네 누가 새로 서울로 올라왔다고도 하고 고향 마을 돌담이 헐리고 초가 지붕이 뜯긴단다. 좁은 빈터에서 동무들이 배구를 한다. 갈라진 시멘트 바닥 틈으로 민들레 새싹들이 돋았다. 남쪽 마을 언덕에 느티나무 까치집을 새로 짓고 남쪽 가지부터 새 순이 눈틀 것이다. 아버지는 강 건너 산밭으로 걸음을 치고 오르고 어머니는 보리밭을 매겠지. 누이는 중학교에 잘 갔는지 입학금은 어떻게 냈는지 일요일이면 어머니는 동생들 차비를 구하러 이웃마을 골목길을 다름질하고 동생들은 쑥 돋는 눈두렁에 서서 하얀 뿌리가 나올 때까지 땅을 차며 서 있었을 것이다. 때낀 배구공이 하늘을 솟아오르고 동무들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 바닥이 다 보이는 강물 속 돌멩이 같이 해맑은 얼굴들. 봄볕은 가난한 얼굴들의 그늘까지 벗긴다. 붕대 감은 손이 자꾸 욱신거린다. 고향으로 다시 갈까? 직장을 옮길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이 약속된 땅은 서러운 땅이다. 나도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찬다. 돌뿌리가 걸렸는지 발가락이 아프다. 이가 마주치는 이 가난. 돌멩이 끝이 보인다. 흩어진 흙을 모아 다시 돌멩이를 덮는다. 햇살 때문인지 이마가 뜨겁다. 그해 그 봄, 나는 그렇게 서울 영등포에 있었다.
콘서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팝테크에서 가족의 구강지킴이 오랄픽 덴트 크리너를, 프리미엄 유아용품 다비코리아에서 토이 필로우를, 아로마 전문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테라피 선물 세트를, 달콤한 꿈의 소리 악기 전문기업 꿈에서 우크렐레를, 바쁜 피부를 위한 뷰티 솔루션 큐앤고에서 올인원 화장품 세트를,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겔을, 판촉물 종합 카탈로그 QR 기프트북에서 락앤락 텀블러를, 시콘서트가 추천하는 문학동네 시인선을, 게으른 농부에서 김포금쌀, 초지일관 즉석떡국, 초지일관 멸치맛 쌀국수를, 동우식품에서 얼짱양념 쭈꾸미를, 반찬 쇼핑몰 라운드키친세븐에서 프리미엄 가정식 반찬 세트를,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황금손에서 해죽순 꽃봉오리 차를,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을,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를, 차 한 잔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담터에서 자사 선물 세트를, 시인과 독자를 위하는 다라실 출판사에서 다라실 시선집을, 진짜 같은 동물인형 한사토이에서 기린인형을, 애니닥터 헬스케어에서 프리미엄 수소워터 수소샘을 드립니다.
이번 주 시 콘서트에서는 대학로 아톤세어트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킬러로지의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고 있어요.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벌거지, 경상도, 강원도에서는 벌게이, 제주도에서는 벌행이 혹은 배랭이라고 하는 이것은 1번 벌레였습니다. 오늘 선물 받을 분들 명단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를 주소 확인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셀린 디온이 부르는 Because You Loved Me를 들려드리면서 정혜리의 시 콘서트 문 닫겠습니다. 오늘 그대가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